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역설. 네,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낮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생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셨고요.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역설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역설을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C에서 하는 최우수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유명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그맨들이 캠핑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개그맨들이 이렇게 캠핑을 하다가 바로 옆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여자아이와 어린 남자 남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그맨들이 이 남매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 캠핑으로 와서 같이 음식을 먹자. 그래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개그맨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었으면 돈 내야 되는데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는 그냥 웃으면서 이것을 넘어갔는데 정말 어린 남자아이는 이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너 돈 있어? 얼마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정말 돈이 있나? 근데 이 어린 남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보신 분이 없네요. 네. 아빠,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아빠, 엄마에게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수영복 입고 지금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빠와 엄마가 있었어요. 그럼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차가 있고 푹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밤에 출출하면 간식 먹을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없는 것 빼고 다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와 엄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지금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역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가졌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졌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공격이었는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람한테 쓰여지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한테만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맞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냐?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바울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냐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외모가 잘생겼을까요? 준수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외모 지상주의. 네. 두 번째는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었는데 말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의 몸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변변치 않아 보였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병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리스펙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무명하나 유명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무명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예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늘 사랑하신다는, 나는 그 누구에게도 무명한 자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에게 유명한 사람,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밥은 먹고 다니나 차는 조심히 하고 다니나 친구들하고 잘 지내나 어려운 일은 없나, 제가 늘 사랑으로 생각하는 저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딸, 아들.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 딸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유명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오늘 바울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때 그 유튜브가 그 유행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조사했어요. 누가 유명한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이쁘고 잘생긴 사람. 그죠? 네, 전 자신이 없는데. 2번, 재미있는 사람. 3번, 실력과 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지나가면 사인도 받고 싶고 사진도 찍으려고 하잖아요.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DM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과 같이 외모가 평범하다 못해 조금 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에게 유명한 사람이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넌 나에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유명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좋댓구알. 뭐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스타그램 하면서 좋아요 얼마 있나 늘 시간마다 체크하고 댓글 반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인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 세상의 인기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완전 유명한 분이었어요. 지식이면 지식, 언변이면 언변, 병자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해요. 뭐라고 환영하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분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것입니다. 예, 세상의 인기는 이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는요, 제가 예언합니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 세상의 인기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무명하라 할지라도 내가 바울처럼 좀 평범하고 연약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도 넌 나에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 인기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늘 나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넌 나에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인기가 없고 무명할지라도 힘이 나요. 살아갈 용기가 나요. 아, 난 예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지. 그럼 예수님 안에서 유명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에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네. 9절에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요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은 1차 전도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어요. 돌을 살살 던졌을까요? 세게 던졌을까요? 죽으라고 던졌어요. 그래서 정말 죽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돌 맞은 바울이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은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바울은 감옥살이 했대요. 채찍질 당했대요. 돌에 맞았대요. 파선을 당했대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생은 아니다. 다음 생에 살자.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까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보라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보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계속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는 계속 깨어있다. 자, 시작. 나는 계속 깨어있다. 잔 것 같지? 아니, 난 계속 깨어있었어. 예, 네, 그죠? 여러분, 바울이 좀비도 아니고 고난 중에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력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무엇인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아,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강한 것 같은 사람이라도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젊은이 목장에 근육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취미가 복싱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 많고 복싱 열심히 하는 존사님이 집에서 빨래 하나를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대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힘을 잃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사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영원한 생명.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었고 오늘날 사람들은 냉동인간 기술을 통해서 언젠가 다시 살아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살 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그럼에도 살아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있었던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생명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근거를 성취와 성공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과 안정에 자신의 생명을 근거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와 인정에서 자신의 생명의 근거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생명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면 될까요? 예수님에게 두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내 생명의 근거를 두면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근거를 예수님께 둔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황과 환경과 몸과 마음이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3월에 아직 쌀쌀할 때 무심코 제가 산책을 하다가 잡초를 봤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마른 땅에 피어오르는 잡초가 눈에 들어왔어요. 놀랐어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 생명력은 뭐지? 쌀쌀한 바람이 불고 땅은 말라있는데 그 마른 땅을 비집고는 저 생명력은 뭐지? 그 생명력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답이 떠올랐어요.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땅에 뿌리 내리면 되겠구나. 땅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면 되겠구나. 땅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면 다시 살아날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깊이 깊이 뿌리 내리면 예수님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성취요? 인기요? 안정이요? 돈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에게 뿌리 내립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에게 뿌리 내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근심 하나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에게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시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자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황제의 군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여전히 근심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감옥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취업돼야 되는데, 이때 정도는 오빠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근심하는 거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지혜롭고,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생각과 방법 또 다른 길로 가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 시간보다 더 정확하게, 내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의 내 질병, 연약함, 부족함, 핸디캡,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상처와 아픔까지도, 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았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뤘어요?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오게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기쁨을 선택합시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무명한 나를 가장 유명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요. 죽은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요. 근심거리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는 너 혼자만 부유해라,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분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 국내 선교의 물질과 기도, 헌신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복음 전하셨잖아요. 예수님 전하셨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께서 복음을 끝까지 주님께 들어주시다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아, 하나님께 아들이 있었구나. 아, 재미는 없으세요? 예. 아, 하나님께 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뒤에 말이, 아,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신 거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살면서 생전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입니다. 어떤 한 청년은 노방전도 하는데요. 그 더운 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세 분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눈빛과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한 청년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30년 가까이 교회 출석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분들에게 그럼 그 무엇을 많이 가지고 가서 준 게 아니에요. 돈이 뭐 돈을 많이 가서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를 가진 자로 이 예수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